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양띠해를 맞이했습니다. 남북한은 설 명절부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금이라도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가족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당국 간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원색적인 비난에 나섰습니다. 올 한해 남북관계는 어떻게 풀릴지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소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새 통일부 장관으로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이 발탁됐습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가 평양에서 개최됐습니다.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근 중요한 정치 행사에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신변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폭력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회의가 사흘간 열렸습니다. 미군 고위 관계자가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에서 ISIL을 소탕하기 위한 구체적인 군사작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올해 설 연휴인 춘절을 맞아 연인 온 28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남북한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반도 전망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함께 듣겠습니다.
네가 아침에 눈을 떠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언제나 나였으면 내가 늘 그렇듯이 좋은 것을 대할 때면 함께 나누고픈 사람도 그 역시 나였으면 너도 떠날 테지만
그래 알고 있어 지금 너에게 사랑은 피해야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BOA 서울지구 김환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환용 기자.
네, 김환용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목요일 설을 맞아 긴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설을 계기로 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이어지면서 설 계기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단 회의에서 올해에도 이산가족들이 북녘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가슴 아픈 명절을 보내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설 당일인 19일 경기도 임진각에서 열린 망향 경모대에서 황북이 차관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북한은 지금이라도 이산가족 상봉과 국군 포로, 납북자 가족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대화와 실천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연초만 해도 남북대화 복원 가능성이 점쳐졌고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끝내 무산된 이유는 뭡니까?
네,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남북한이 모두 대화를 언급하면서 남북관계가 해빙 조짐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도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었죠.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는 제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먼저 해제해야 한다고 고집해 결국 단 한 차례의 실질적인 대화도 나눠보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북한은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 때마다 한국 측으로부터 식량 지원과 같은 일종의 대가를 받아왔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현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순수 인도주의 문제로 보고 거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이 이산가족 상봉의 원칙으로 자리 잡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태도가 상봉 행사가 무산된 배경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문제는 이 이산가족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많은 이산가족분들이 고령으로 사망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한국 통일부가 관련 통계를 내놓았는데요.
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2만 9천여 명의 상봉 신청자 가운데 생존자는 6만 8천여 명, 사망자는 6만 1천여 명이었습니다. 2013년 말과 비교할 때 1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사망자가 3,500여 명 늘어난 셈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숨진 상봉 신청자 수는 모두 4만 2천 명가량 됩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도 82%가 70살 이상 고령이기 때문에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 무산에서 보듯이 남북관계는 여전히 추운 겨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개혁과 대화의 길로 나오라고 거듭 촉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16일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단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외국의 사례를 들며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몽골과 베트남, 미얀마가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뒤 발전과 성장의 길을 걷고 있고 오랫동안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쿠바도 최근 미국과 국교를 재개했다며 이런 국제사회의 물결을 북한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북한은 이런 변화의 물결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서 하루속히 개혁과 대화의 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몽골의 푼살막인 오치르바트 전 대통령이 안보는 핵이 아닌 부득한 지갑에서 나오는 것으로 주민을 배불리 먹이고 싶다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충고에 북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또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내외 인식 확산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통일이 한민족은 물론 주변국과 세계에도 대박이 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고 공감대를 적극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의 공공 그리고 민간 자본이 한반도에 투자하고 그것이 세계 경제 도약의 종잣돈이 될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일 이후 북한의 사회간접 자원 건설과 자원 개발 계획들을 세심하게 세워나간다면 때가 될 때 국내외 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통일 한국의 청사진도 그려지게 되고 통일 비용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북한은 거친 표현을 동원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정말 설 명절이 무색하게 남북 관계는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박 대통령의 개혁 개방 촉구 발언에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겉으로 대화를 광고하면서 끝내 대결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설 당일인 19일 박 대통령이 민족 최대 명절에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도발을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경망스러운 못된 입질이라며 남북관계의 암초이고 불행의 화근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안보는 핵이 아닌 두둑한 지갑에서 나온다는 오치르바트 몽골 전 대통령의 충고를 인용한 데 대해서도 수전노식의 논리라고 매도했습니다.
네, 올해 남북관계도 그리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 간 뜨거운 쟁점인 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인권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독립정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한국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공식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인데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국제인권규범과 국제법에 어긋나는 만큼 한국 정부가 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한국 내에선 이 전단 살포 행위가 이뤄지는 지역의 주민들이 북한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 뭐 그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 법원에서도 최근 대북 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면 제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번에 자신들이 표명한 의견이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안전조치를 도외시한 게 아니라 이런 조치가 전제된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은 법원의 판결과 배치됐다기보다는 표현의 자유에 보다 강조점을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남북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한국에서 남북관계를 총괄 책임지는 통일부 장관이 교체됐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새 통일부 장관에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발탁했습니다. 홍 장관 내정자는 올해 51살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대학 통일정책연구소장, 한양대 교수를 거친 외교, 안보, 통일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홍 내정자는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외교, 국방, 통일분과 실무위원과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거친 박 대통령의 핵심 참모입니다. 또 지난해 2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 당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측 대표단에 소속돼 북한 측 대표단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현장 경험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윤규현 청와대 홍보수석도 박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전문성도 겸비한 점을 인선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남북 관계의 현안을 풀어나갈 책임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통일부 장관 교체로 한국 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한국의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홍 내정자의 기용으로 한국 정부의 현 대북 정책 기조엔 큰 변화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홍 내정자가 박 대통령의 통일 준비 작업을 사실상 총괄해왔다는 점에서 집권 3년 차를 맞은 박 대통령이 통일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대북 관계를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또 박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통일부 수장이 됨으로써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분명하게 보였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북한에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정치국 중앙위원회 확대 회의가 오랜만에 열려서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가 18일 평양에서 개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는 중요한 국가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장성택 숙청을 결정했던 지난 2013년 12월 8일 회의 이후 처음이고 김정은 시대 들어선 세 번째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회의에서 주민생활 향상이 선대 지도자들의 유훈이고 가장 중요한 국가적 목표라며 이를 위해 당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김재일 위원장은 또 경제지도기관 일꾼 등 적지 않은 일꾼들이 사업에서 책임성이 부족하고 주인 구실을 바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결정서를 채택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서에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헌신하자고 다짐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배격해야 할 악습들로 꼽았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북한의 공식 문서에서 세도나 관료주의 척결을 강조한 적은 많았지만 부정부패를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북한에서 시장경제 요소가 퍼지면서 간부들이 권력을 남용해 이권을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정서는 또 장성택 처형을 현대판 종파분자들을 단호하게 분쇄한 사건으로 주장하며 김재일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신변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와 같은 중요한 정치행사에 나오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 회의 때 김재일 위원장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상임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기념 중앙보고대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이슬람 국가의 이집트 콥트 교도 집단 참수 사건에 대해 이집트에 위로 전문을 보내 일상적인 업무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87살인 고령인 점으로 미뤄 김 상임위원장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 공개 행사에 참석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한용 기자와 함께 남북한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벌써 이 밤이 다 지나고 함께 듣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업적을 기념하는 워싱턴스 버스데이, 워싱턴 대통령의 생일이었습니다. 원래 워싱턴 대통령이 태어난 날은 1732년 2월 22일이지만 매년 2월 세 번째 월요일을 공휴일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날이란 뜻으로 프레지던트 데이라고도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워싱턴스 버스데이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하고 합중국 체제를 수립하는 데 큰 공헌을 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버지니아주에서 비교적 부유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0대에는 측량 기사로 일하다가 20대 초반 버지니아 민병대에 입대했고 영국 정규군 장교가 돼 전쟁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농장주로 지내던 워싱턴은 40대 초반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시작되자 식민지군 사령관을 침해 영국과 맞서 싸웠고 뛰어난 지도력으로 승리를 거두며 명성을 쌓게 됩니다. 워싱턴은 이후 다시 농장주의 삶으로 돌아왔지만 버지니아주 대표로 선출되며 정치인이 됐고 2년 뒤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워싱턴은 초대 대통령으로서 미국 연방정부의 기초를 닦았고 외교적으로는 불간섭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그를 선출된 국왕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대통령은 8년간 두 번의 임기를 마친 후 3선에 도전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장기 집권은 정치적 대립과 혼란을 부추길 거란 우려에서였습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날 줄 알았던 워싱턴 대통령의 절제의 미덕은 이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할 때까지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대통령의 3선 출마를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에 추가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워싱턴 대통령의 생일을 공휴일로 기념한 건 1880년대부터입니다. 미국에서 개인의 이름이 들어있는 공휴일은 이틀이 더 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의 업적을 기리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데이와 이탈리아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미 대륙 발견을 기념하는 콜럼버스 데이입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백악관에서 열린 극단주의 대응 정상회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에서는요, 사흘간 폭력 극단주의 대응을 위한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요, 60여 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극단주의로 인한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서 연설을 하면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테러 세력들은 합법성을 찾기 위해서 종교를 악용하고 있지만 이를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 미국이 이슬람과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슬람을 왜곡하는 테러 세력을 겨냥하고 있다, 뭐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죠.
그렇습니다. 뭐 오바마 대통령은 이 테러 세력들이 이 서방과 이슬람이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추악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모든 국가와 종교가 이런 거짓 주장을 거부하고 테러 세력을 격퇴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군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이 중동에서 ISIL에 대응해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공습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이 ISIL을 비롯한 테러 세력들을 끝까지 소탕할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ISIL과 같은 테러 세력들이 근본적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요지겠죠?
그렇습니다. 뭐 소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네.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정부와 종교가 종파 간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빈곤과 억압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테러 세력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토양을 네. 근본적으로 없애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중에 특히 이 극단주의 테러범들이 왜곡된 주장으로 젊은이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이 굉장히 눈에 띄던데요.
그렇습니다. 첫날 이제 연설에서 이런 점들을 네.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극단주의 테러 세력들이 이제 미국과 서방이 이슬람과 충돌한다는 그릇된 믿음을 퍼뜨리고 네. 자신들을 종교 지도자 혹은 성전을 수행하는 전사로 포장을 하면서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들은 테러범에 불과하고
네.
이슬람 단체를 자처하면서 오히려 이슬람 교도를 살해하고 있다는 점을 오바마 대통령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테러범들이 굉장히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하는데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자꾸 가담을 하는 걸까요?
뭐 이슬람 테러 단체 특히 이제 ISIL 경우에 두 가지 면모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방 언론에 보도되는 뭐 서방 기자들 인진들을 참수하고
네.
또 살아있는 사람을 화형에 처하는 이런 끔찍한 모습도 있지만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자신들의 이런 활동을 선전하고 미화하고 특히 젊은이들 유혹하기 위한 굉장히 세련된 동영상을 유포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젊은이들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면 인터넷 사회망 연결망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1대1로 접근을 해서 이들을 이 ISIL로 포섭시키는 이런 활동을 펴고 있는데
네.
앞서 미국 정보기관도 2만 명 가까운 그런 외국의 네. 젊은이들이 이 ISIL에 가담했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뭐 특히 젊은이들이 그 가담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 이슬람교계의 역할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종교계의 역할도 당부를 했는데요. 이 서방과 이슬람 지도자들이 협력해서 이런 극단주의자들의 거짓 주장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만 놓고 봤을 때요.
네.
미국에서도 이슬람계 주민들이 불공평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앞서 미국에서도 한 백인 남성이 이슬람계 교도인 일가족을 이제 권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있은 후에 물론 아직 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네.
이슬람교계에서는 인종차별적인 또 이슬람교도를 겨냥한 그런 공격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네.
이 법무부에서 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이슬람계 주민들이 그런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비단 이슬람교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과 노력이 필요할 텐데
네.
이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에 연설에서 그런 점을 당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번 회의에 참석했던 한 미국의 이슬람 지도자는 자신과 같은 이슬람 지도자들이
네.
이 종교를 테러 범죄에 악용하는 세력을 계속 배격해 나가야 한다. 또 젊은이들에게도 올바른 종교관을 심어줘야 한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번 회의에서 연설을 했죠.
그렇습니다. 반 총장은요, 중동의 ISIL, 또 아프리카의 보코하람 같은 테러 세력들, 이런 테러 세력들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반 총장 역시 이런 테러 세력이 자라지 못하도록 각국 정부는 억압과 부패, 부정을 없애나가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폭력 극단주의의 근절은 인권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는 각국 대표와 또 종교 지도자, 경찰 등 치안 관계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이 폭력 극단주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각국과 종교들의 노력을 이제 구체화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네.
특히 이번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을 했는데 뭐 아직 몇 달 남아있긴 하지만
네.
올해 유엔 총회에서도 이 폭력 극단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폭력 극단주의 대응 정상회의에 관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ISIL 대응과 관련해서 눈길을 끈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미군 고위 관계자가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에서 ISIL을 소탕하기 위한 구체적인 군사작전을 공개를 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공격 시기나 네. 병력 규모 이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례적이죠. 미군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내용인데 모술이라는 곳은 말씀하신 대로 이라크의 제2의 도시이자 북부 최대 도시입니다.
네.
지난해 ISIL이 모술을 점령하고 이라크에서 이제 영향력을 크게 확대를 했었는데요.
네.
앞서 이제 이 백악관 관계자가 곧 모술에서 ISIL을 소탕하기 위한 대대적인 지상작전에 돌입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몇 주 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번엔 미군 중부군 사령군 관계자가 직접 작전 시기와 투입될 병력의 규모까지도 언급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작전 시기, 뭐 언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건가요?
4월이나 5월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을 비롯해서 총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의 병력이 투입될 것이라고 했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라크 육군의 5개 여단이 초반 공격을 이끌고 또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병력 페슈메르가 3개 여단이 북부와 서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네.
이 미군 관계자는 이라크 육군 병력이 국제연합군이 제공하는 훈련을 통해 지상전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개 여단은 대략 2천 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네네.
지금 말씀드린 이 초반 공격 병력도 뭐 만 명 이상이 되는 것이죠.
네.
또 한편 이 지금 말씀드린 이라크 정규군 또 쿠르드 자치병력 외에 이 모술의 원래 있던 경찰들, 또
네.
주변의 부족 병력들도 그동안 미군 특수부대의 지도로 훈련을 받아왔는데
네.
이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이나 5월에 모술 탈환을 위한 이 지상 작전이 전개될 때 모술 주변에서 퇴거하는 ISIL을 소탕하고 또 ISIL이 물러난 후에 모술의 치안을 지키는 임무도 담당을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지상에서는 또 지상 작전이 전개되고 공중에서는 미군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이 계속 이제 공습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또 정찰과 정보 수집 같은 특수 임무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이라크 정부군은 총 2만에서 2만 5천 명의 병력이 투입이 된다면 그 현재 모술을 점령 중인 ISIL 그 병력도 이 정도 규모가 됩니까?
아닙니다. 훨씬 적은데요.
네.
ISIL 병력은 현재 모술에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훨씬 많은 병력으로 이 모술 탄환 작전에 나선다는 건데 이렇게 공격도 하기 전에 작전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으니까 조금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다른 사람을 공격, 다른 적을 공격하기 전에
네.
공격 시기와 규모를 알려준다. 이건 뭐
네.
그만큼 적의 입장에서는 공격을 대비할 수 있으니까 본인한테 불리하게 될 텐데.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군 관계자가 이런 공격 계획을 밝힌 건 말씀드린 대로 워낙 대규모 지상 작전을 전개한다는 건 아닙니까?
네.
이런 계획을 공개하면서 ISIL 또 ISIL을 지원하는 세력 혹은 ISIL에 뭐 외국에서 가담하려는 세력 이런 세력들에게 위축시키려는 그런 심리전 차원의 의도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네. 분석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ISIL이 점령한 이라크 모술 탈환 작전에 대규모 이라크 병력이 투입될 거란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설 연휴가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정말 인구 이동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중국도 뭐 다른 동북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음력새해 설을 기념하는데요.
네.
뭐 한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긴 춘절 연휴를 보냅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공휴일 기간은 24일까지 일주일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보통 2주일 정도 뭐 쉰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워낙 뭐 중국이 넓은 국토를 자랑하다 보니까 연휴를 전후로 또 가족을 만나러 가는 시간,
네.
고향에 가거나 고향에서 돌아오는 시간, 또 여행을 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다 이제 합치면은 보통 이제 중국에서 춘절 이동 기간을
네.
4주 정도로 보는데
네.
올해는 이 4주의 이동 기간 동안 연인원 28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8억 명이라고 하면은 뭐 중국 인구보다 많은 숫자가 아닌가요?
그렇죠. 지난해 기준 중국 인구가 13억 5천 명인 5천만 명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거는 연인원이죠. 연인원이니까
아, 네.
이제 한 사람이 고향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거나 뭐 또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걸 이제 다 각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번 여행하는 것도 다 이제 합산을 한 그런 숫자가 이제
네.
28억 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면 그 교통수단을 찾는 것도 참 힘들 텐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중국에서 이제 주요 대중 이제 먼 거리를 이동하는 방법은 이제 열차인데
네.
올해 춘절 이동객을 실어나를 기차표는 2억 장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차표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네.
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뿐인 이제 춘절 연휴에 고향을 가기 위해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도로로
네.
뭐 짧게는 몇 시간이지만 길게는 며칠이 걸려서 고향에 가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오토바이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이제 도시의 농민공들이
네.
고향에 돌아가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나 기차보다 훨씬 저렴하게 고향까지
네,
갈 수 있기 때문인데 네. 공장들이 많은 이제 중국 남부의 광둥성에서는요. 올해 농촌 출신 농민공 60여만 명이 가족과 함께 오토바이로 귀성길에 나설 것이다. 이런 뭐 전망도 있었습니다.
네. 반대로 중국에서 이 중산층과 부유층이 늘면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제 고향을 찾는 사람보다 훨씬 적은 숫자겠지만 그래도
네네.
매년 이제 해외로
증가하는군요.
나가는 사람들이
네.
늘고 있고요. 뭐 해외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연휴 기간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얘기겠죠.
네.
중국 여행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요. 올해 춘절 연휴 기간에 여행객 수가 2억 5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 중에 절반 이상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춘절 기간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표는 일찌감치 이제 동이 났고요.
네.
뭐 이제 동남아나 한국, 일본 이렇게 가까운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주 같은 이런 해외를 찾는 중국인 여행객들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네.
또 지금 저희가 뭐 중국의 표정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또 중국인들이 널리 퍼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중국인들도 춘절을 축하하는데 이곳 워싱턴의 중국인 거리인 차이나타운을 비롯해서 또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대도시에는 대부분 이제 중국인들이 사는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네.
이번 주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춘절 기념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인구도 많지만 뭐 세계 공장으로도 불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이 긴 연휴에 들어가면서 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뭐 많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네.
없겠죠. 중국의 공장들은 그래서요.
네.
이미 이제 춘절 연휴 이전에 평소보다 훨씬 바쁜 시간을 지냈습니다.
네.
미리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서 뭐 공장을 아주 많이 가동을 했는데
네.
또 이런 공장들뿐만 아니라 수송업체들도 쉬는 곳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중국에서 상품을 생산해서 밖으로 가지고 나오거나 아니면
네.
이제 중국산 상품을 수입하는 업체들도 몇 주 전부터 미리 물량을 필요한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네.
한편 이렇게 춘절을 맞아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이동을 하는데 춘절에 고향을 찾는 건 중국인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또 일하는 뭐 동남아 출신이나 여러 나라 외국인들이 있는데
네.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도 워낙 이제 긴 연휴 기간이다 보니까
네.
고향을 찾는 귀성객 행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인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니까 이 해외 관광지들도 이 춘절 기간 동안 어떤 특수를 누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네.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중국의 관광객들을 환영하고 있죠.
네네.
뭐 가까운 예로 한국의 경우에도요. 중국 여행객들이 점점 늘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번 춘절 기간 동안 12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의 백화점, 면세점, 또 여행업계, 중국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찾는 이때의 특수를 누리고 있고요.
네.
또 뭐 이렇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이제 춘절 기간 동안에 중국 여행객 특수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영국을 예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런던의 경우에도요. 최근 몇 년간 이 춘절이 낀 2월이나 뭐
네.
혹은 3월일 수도 있고 1월일 수도 있는데
네.
예, 음력이다 보니까요. 예, 춘절이 긴 달에 예, 중국인 여행객들의 지출이 매년 급증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요. 런던의 유명 백화점 또 고급 상점들도요. 중국인 큰손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음력설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도 마련하고 또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그런 점원들도 임시로 고용을 하면서
네.
그렇게 이제 특수를 좀 혜택을 입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의 설 연휴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소식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링컨을 꼽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조사가 진행된 게요. 지난 16일이
네.
월요일이었죠. 대통령의 날이었습니다. 원래
네.
이제 워싱턴의 생일이라는 게 공식 명칭입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생일에서 유래된 연방 공휴일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 정치학회에서 대통령의 날을 맞아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역대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100점 만점에 이제 몇 점까지 이제 줄 수가 있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또 미국에서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섰던 제16대 에이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혔는데,
네.
100점 만점에 95점이나 맞았다고 하니까,
네.
정말 많은 역사학자들이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네.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높은 평가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이 상위에 있나요?
2위에는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
네.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올랐고 3위는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었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4선까지 당선을 했던 아주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고
네.
정책적으로도 대외적으로는 이제 2차 세계전 당시 연합군에 동참하면서 연합군의 승리로 이끄는데 기여를 했고 또 국내적으로는 당시 이제 미국이 대공황이라고 아주 엄청난 그런 경제난에
네.
이제 직면에 있었는데 이런 경제난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편 것이 이제 높게 평가가 되는 대통령이죠.
네, 그렇다면 반대로 최악의 대통령에는 누가 뽑혔습니까?
앞서 이제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힌 링컨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인데
네.
최악의 대통령은 전임자였던 15대
네.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이었습니다. 뷰캐넌 대통령은 임기 중에 이제 미국이 더욱더 분열이 됐고 결국 남북 전쟁으로 이어졌죠.
네. 그렇다면 이제 현역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평가 대상이었는데요.
네.
역대 44명의 대통령 중에 18위에 올랐습니다. 또 최근에 재임했던 대통령들의 성적을 좀 살펴보면요.
네.
빌 클린턴 대통령이 8위로 가장 높았고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1위, 또 아버지 부시 대통령 17위, 아들 부시 대통령은 35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네.
흥미로운 이제 항목 중에 가장 과대평가된 대통령이 누구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대통령 중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네.
있는데 이 케네디 대통령이 가장 과대평가된 대통령으로 꼽혔고요.
네.
반면에 가장 과소평가된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또 아버지 부시 대통령 등이었습니다.
네, 흥미로운 소식이네요. 네, 지금까지 김근삼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김도향의 노래 듣겠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Thank you.